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흥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안식일 말고 또 다른 안식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시민이 모였다. 그러면 이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게 된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안식일이 아닌 바로 그 전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옮겨온 뒤에 이제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당시 회당 예배는 먼저 축복문을 낭독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예배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당장이 그 회중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 교훈을 나누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바울 일행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이 율법과 이 예언서,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낭독하는 순간이 그 시간이 끝나자마자 회당장이 이 바울 일행을 지목해서 너희들이 이 낭독한 말씀과 관련해서 함께 나눌 교훈이 있느냐 이처럼 물어보았고 그때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설교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설교 말씀이 이제 16절서부터 41절까지의 설교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 그 어느 랍비보다도 더욱더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생활,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일맥상통시켜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회당이라는 곳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의 그 신앙 공동체를 위한 신앙생활을 위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방의 땅에 세워진 회당이 이렇게 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온 시민이 다 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좁은 곳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가? 아마도 첫 번째로는 이 지난 안식일 때 바울이 회당에서 그 설교한 내용이 이 안디옥성 주민들에게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이 능력이 있었고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좋은 말씀을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해주잖아요. 한번 들어보라고. 이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너무나도 능력이 있었고 좋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마 소문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몰려왔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지난 안식일과 이번 안식일 사이에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성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식일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안식일에 꼭 회당에 나오라는 이런 권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선교를 가게 되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코리안 파티가 있으니까 언제 꼭 와달라고 이처럼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리안 파티가 있는 그 당일날 사람들이 와요. 왜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막 먹여가면서 또 준비한 공연도 보여주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예수에 대해서 막 전도하다가 또 다음 주일날 안식일날처럼 회당에 꼭 나올 것을 아마 권면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회당에 모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좁은 회당에 모든 사람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가 그 성의 온 주민이 다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이 능력 있게 그리고 왕성하게 효과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4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 회당의 핵심 구성원들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신봉하는 아마도 이 바리새파 유전을 따르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수없이 많이 모인 그 무리들을 보고 이제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회당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자기들이 회당에서 집회를 가질 때는 이러한 인원들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할 때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곳에서 털을 닦고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지키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낯선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설교 한번 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온성이 동요하니까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시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즉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또 시기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막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과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기하게 했느냐? 11절 말씀과 14절 말씀 보니까 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리고 14절 말씀 뒷부분에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시기하셨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기하시고 시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시기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그리고 그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미움으로 복음을 대적함으로 그들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시기하고 시기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들은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시기함으로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근데 이 동생이 생각하기에, 아, 우리 엄마는 형을 더 사랑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생각하기에 아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엄마는 형을 더 사랑해.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그 동생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 왜 형은 사랑을 받을까? 왜 형은 나보다 더 사랑을 받을까 하면서 형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서 나도 사랑받기 위해서 형처럼 해야 되겠다 하면서 형을 따라하고 흉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형보다 더 사랑받기 위해서 형이 없어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형을 모함하고 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 그랬습니다. 자기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왜 지금 이처럼 많은 온성의 주민들이 회당에 모였는가? 그 이유를 파악을 해야 돼요. 핵심이 무엇인가? 수많은 무리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모인 이 엄청난 사건 핵심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시기의 대상인 바울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포한 바로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4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바울을 대적한다고 하면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말이다, 사기다,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모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은 예수에 대한 것이었고, 예수에 대한 가르침은 당연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던 이들은 아마 그 부활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매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자, 담대히 말했다. 유대인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담대히 말했다, 이 말의 헬라어 이 파르레시아 사메노이, 이 말은 자유롭게 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다. 자, 자유롭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말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정권에 매여 있으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기자가 돈에 매여 있으면 기업체 부패에 대해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자가 어떤 단체에 매여 있으면 그 단체에 불리한 글을 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에도 매여 있지 않을 때 자유롭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일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담대히 말했다, 자유롭게 말했다, 이것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에만 매여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 예수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은 그런 자유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이처럼 자유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뭐 권력을 가진 자들, 아니면 돈을 가진 자들, 아니면 명예와 직위를 가진 자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 이것이 맞다 하면서 바르게 외칠 수 있는, 누가 해야 됩니까? 자유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을 보면서 교회가 침묵하면, 시대 상황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침묵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자기들의 사역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사역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을 만나서 설득하거나 이해하거나 변호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불러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바르게 돌이킬 수가 있는데 이들은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거짓말하면서 모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46절 한마디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예, 복음이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이 마땅히, 이 말은 필수 불가결한 아니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는 것,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습니다. 에루살렘과 유대의 공동체 먼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을 주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특권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원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 땅에서 전도하면서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부하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의 패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누릴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은 누리지 못합니다. 이 멍청하고 밀려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이 입금된 통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통장을 거부하고 이거 내 거 아니다, 여러분 건데, 그러면서 통장에 돈을 찾지 못하고 당장 주머니에 현찰이 없다고 그냥 굶주리고 있거나 헐벗고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밀려나다고, 멍청하다고 아마 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도 뭐 어떤 특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어떤 특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특권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누리지 못하면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 그리고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는 성도,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성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특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요. 지금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로 옮겨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누릴 특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옮겨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일꾼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합당하게 하지 못하면 그 일이 옮겨갑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일하지 않고 달란트를 묻어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가 옮겨간 것입니다.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 왕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다윗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 계시록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옮겨간다라는 것이에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옮겨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축복을 빌었던 우리에게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도 옮겨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달란트도 옮겨지고 왕위도 옮겨지고 촛대도 옮겨가고 복이 옮겨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도리어 옮겨옴을 당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특권이 이제 이방인에게 옮겨갑니다. 이 46절 하반절과 47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여기서 이방의 빛,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바울은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내 사역이 바로 성경에 기반한 그런 사역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들의 이 이방인의 빛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선택받았음을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첫째는 자유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경이 그의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성경에 기초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능력 있게, 그처럼 능력 있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이 있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행위의 근거를 성경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라든지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말씀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동일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담대한 선포에 이제 이방인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45절에서 유대인들은 시기했는데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기뻐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52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도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기쁨과 성령은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범사에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0절과 51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고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지도자가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도자가 쫓겨났는데 제자들은 기뻐하고 있는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기쁨과 소망의 근거가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들이 소망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비록 지도자들은 떠나가고 쫓겨나더라도 이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 번째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49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많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도 기뻐하면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흥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항상 담대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옮겨가지 않도록 그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무엇보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범사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4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1절 말씀, 1절 찬양.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오직 복음에 매여서, 사명에 매여서, 오직 예수에 매여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것들을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이 안동 성에 들어가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